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장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야곱아 예 아내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 큰 소망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운행하심 그리고 주님의 충만하심 주님의 빛이 이 안에 충만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1년 보내기 딱 2주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모든 풍습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같은 말씀이죠. 예수 임마누엘.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예수가 나오고 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뜻이 오늘 그 본문에서 그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바로 그 뜻이 바로 예수의 뜻입니다. 그 헬라 말로는 제호와 여호와 is salvation. 바로 여호와가 구원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무엇에서 구원하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거기 있죠. 23절에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거기 그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이 끊어진 지가 430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깜깜할 대로 깜깜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흑암의 시대였었어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죄는 죄대로 더 극성을 피고 사탄은 사탄대로 아주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모습하고 얼마나 그렇게 같은지 우리가 너무나 참 그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망이 있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켰던 그러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참 너무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무섭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그 깊은 깨달음과 큰 공감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타이틀은 바로 그분 자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바로 있는 것이 그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가장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타이틀 우리 설교 제목의 타이틀이 예수 임마누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그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이 그 전하는 바는 아마 그 이름 중에서 세상에 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복되고 또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 고귀한 그러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우리가 부르는 예수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스페니시 그 이름을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헤수스 이런 이름 쓰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 그 blaspheming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히스패닉들, 저 멕시칸들이나 저 남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네들이 그 부모들이 몰라서 자기 자식들을 헤수스, 지수스, 예수라고 부른 그 이름들을 이제 고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예수는 너무나 귀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그 마태가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이것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조명으로 이것을 볼때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맞추어 볼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베이스라인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설명을 부과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탄 축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한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 날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비밀은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구약에 한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과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순서가 우리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22장까지 전체 그 포커스가 바로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범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길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우주 속에 가장 작은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를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감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요즘 최근에 창조과학 협회에서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최근에 그 천체학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허블 텔레스코프들이 점점 더 많은 별을 찾아내서 최근에는 그 은하계 하면은 그 밀키웨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은하계 전체 별 덩어리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은하계 하나에 별이 수천억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은하계가 그 우주를 날아다니는 지금 이그 허블 텔레스코프 이 망원경에 의해서 적어도 천체 지금 현재 찾을 수 있는 것이 한천 개의 은하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러한 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이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 그 지구에 인간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는데 그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내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하니까는 내가 점심 사주고 저녁 사준다. 뭐 좋아하는 거 사준다. 이거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지옥 가서 당연한 우리 모두 인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축하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것이 말씀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예언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들, 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예수님 그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그렇게도 주님께서 끔찍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도 많이 안 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또는 각 지방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고 서기관들과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쓰는 그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것을 이제 아무도 세상에 알지 못하고 소수의 아주 그 탁한 사람들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끈질기게 이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그것을 찾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또 알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루시퍼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사람들은 살고 죽고 이것이 계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그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그 하신 그 예언의 말씀,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부서뜨리려 하는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인의 후손을 찾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따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제일 먼저 사수했던 그 아벨을 죽였죠. 그것도 자기 형제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거기서 끝난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고 이제 다시 셋을 낳게 해서 그래서 그 혈통을 유지합니다. 성경은 그 스토리에 계속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모세를 그 적국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성경 속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고 또 사슬아슬하고 그러나 사탄은 끈질기게 그 따라오는 것이 성경에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암흑 속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바로 직전에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답답할 그때 바로 한 6개월 정도의 윈도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점철 한번 쭉 엮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이거하고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같은 그 패턴으로 나가는가, 그 모델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우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이것이 또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탄이 이 그 큰 힘으로 총 능력을 아주 그 파워를 다해서 그래서 총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 이것을 저지하고 유혹하고 이것을 또 그 막게 하는 그러한 것은 자기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저 지옥에서 바닥에서 고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세대 그 교회가 바로 타락한 교회가 죄가 아직도 그대로 가득 만연한 그러한 교회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나 휴거에 대한 그러한 그 understanding 이것이 없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그냥 안식일 날 때문에 회당에 가서 그 랍비들이 하는 얘기 듣고 앉아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고 하는 것, 그 똑같은 생활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와서는 더 아주 간악하게, 더 세밀하게, 더 아주 끈질기게 이것을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미혹하고 거짓하고 딴 데로 미슬리딩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서 그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서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모습 보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아는 그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자기가 이 제사장 사가랴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 레위 자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자손인데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참 부끄러운 것이고 아마 추측컨대 그 아이를 뵐 그 부인 엘리사벳이 그 잉태되는 그 나이가 훨씬 지났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적어도 나이가 50 내지 60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죄스럽고 참 저주받은 그런 기분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도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그 제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받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을 잘못할까 봐 천사가 그 사가랴 입을 벙어리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이 자기 부인 엘리사벳에게 그 잉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윈도우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윈도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용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31절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먼저 나옵니다. 아직 잉태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내가 아직 사내도 알지 못,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거기가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제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가로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마리아에겐 전혀 이게 지금 이게 아이디어가 안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즉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가민가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럴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마 마리아 15, 16세 된 마리아와 그다음에 50세, 60대 된 그 엘리사벳은 아마 아주머니 뻘 때는 그런 한 사촌 언니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소문 듣기에는 이 엘리사벳 그 사촌 언니가 배가 불러오른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쳐놨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37절, 38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그 38절에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잉태와 그다음에 이제 그 탄생의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마리아의 그 믿음과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마음.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씨가 생겨지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의 잉태하는 순간이에요. 바로 또 그리고 이 순간이 이사야서 7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홉 달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 탄생 한 6개월 전쯤 됐습니다. 임신 한 3개월쯤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4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15세, 16세 된 그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내가 엘리사벳 언니한테 갈 테니까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나사렛에서 유다로 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다 그 산골에 산다라고 해서 힐 칸트리에 산다고 해서 유다 지방은 나사렛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고 유다는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하루나 이틀을 걸어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 사는 그곳으로 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 품은 마리아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품은 엘리사벳의 대화가 엄청난 성령 충만한 그 예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사람의 대화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남으면 잘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42절, 43절에 특별히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아주 그 막내 동생 볼 때는 그 티네이저 마리아에게 보면서 이제 존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그래요. 내 주의 모친.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보면서 내 주를 품은 내가 모친, 나의 모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때는 아주 젖비린내 나는 그 어린아기로 취급했던 그러한 동생 아기를, 여자아이를 이제는 나의 어머니로 그렇게 받드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예, 마리아가 이제 거기서 대해서 예언을 하죠. 46절부터 55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그 엘리사벳과 성령 충만한 그 마리아가 서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이제 그 예언을 주고받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5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뱃속에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입덧이 일어나고 배가 조금씩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탄생 한 3, 4개월 전에 한 두달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임신 한 6, 7개월 그 정도 된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끊어야겠다라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따지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용히 끊어야겠다라고 했을 때그 마음을 먹자마자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겠어요. 자, 이 요셉의 그 마음은 참 굉장히 착잡합니다. 자기가 참 사랑했던 그러한 처녀를 자기 이제 부인으로 맞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참 소문에 듣기에, 소문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제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제 잉태됐다니까 내가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결정할 그 순간에, 그때 이제 꿈에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바로 그 아이의 그 주인공이다. 즉, 성령이 그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씨를 거기서 부어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자기 가족에게 자기 그 사랑하는 그 약혼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 죽음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생명에서 이제 완전히 다시 이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순간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천사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제 탄생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달아간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계속해서 말씀이 예언으로 와서 예언이 말씀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래서 다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탄생 며칠 전이 됐습니다. 예수님 탄생 며칠 전. 그것이 그 내용이 이제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가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요셉이 마리아를 배가 부른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아기를 말구유에서 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은 마가복음 또 2장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 며칠 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 줬냐면 그 당시 가장 천한 그러한 직업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이것을 천사들이 가서 그래서 2장 그 8절부터 보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Good tidings of a great joy. 가장 좋은 기쁜 소식. 그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 이 목동들에게 이 얘기해봐야 이 목동들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그 목동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또 예언으로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13절에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이루어지죠.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가 되매 이제 그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주 너무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며칠 전에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그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택하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 후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이제 39절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근데 말구유 그 오양간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집으로 옮겼어요. 그 집으로 옮겨서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아마 그 선처를 해서 젊은 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 집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집을 방을 하나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하면은 물론 금방 아이를 낳고 났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레위기 그 12장에 있는 말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마침 자기네들이 베들레헴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 템플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이를 그 결례식을 행하는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이죠. 이것을 하고 그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예, 그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때쯤이 어느 시간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됐냐 하면은 약 한 40일 정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한 40일 정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고 나서 7일 동안은 그 여인의 피가 부정하다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일째 돼서 그 다음에 아기를 할례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33일이 지나야만 그 다음에 산혈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아기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템플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어린 그 비둘기 한 쌍을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귀한 두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그 다음에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근데 그 밖에 몇 사람이 조금 더 있어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안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시므온 이 사람과 함께 거기에 매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매일 아마 템플에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시므온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39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폐하고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니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잘 이게 좀 확실히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이제 오늘 또 읽었던 2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2장에서는 이제 멀리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동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그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유를 보고서 이상한 큰 일이 일어났다. 메시아가 이 조그만 유대 땅에 났으니까 그길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을 들고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걸고 지금의 아마 그 이라크나 그 사막 그쪽의 땅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한두 명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그 70, 80명 아니면 100명이 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또 보호받는 그러한 그 군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닥치니까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죠.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직접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혹시 자기를 치러 온 그런 군대가 아닌가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았더니 그게 아니라 왕이 여기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고 그래서 당장 자기의 그 포지션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죽일 생각을 하죠. 그것이 그 마태복음 2장서부터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물론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산헤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얘기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났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 성경 아는 지식을 가지고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결례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이 끝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어디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길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유황과 그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죽음을 나타낸 거죠. 이것을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물론 떠날 때그 헤롯 왕이 어딘지 돌아오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럼 우리도 가서 하겠다라고 거짓말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다시 그대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즉시 아기를 안고 이제 피하라고 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피하는 그런 일이 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잘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까 그 누가복음 2장 그 39절에서 결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아기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이방 매지션들의 그 경배를 받은 다음에 즉시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거기에 그 확실히 순서가 확실치 않지만은 그러한 것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유일하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의 탄생을 알수 있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또, 목동들에게, 가장 천한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오심, 이것을 바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그 영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현대 교회의 그큰 맹점입니다. 말씀이 그냥 겉으로 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읽으면은 그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깊은 그 뒤에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목말라하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생각지도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그냥 쭉 형식적으로 읽고 또 덮어두고 그다음에 몇 마디 하고 그다음에 또 끝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의 그 사인을 징조를 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갑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똑같이 하시는 것이 제가 눈에 보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그 안나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저기 숨겨놓고 계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그다음에 같이 연결되는 프레어 네트워크입니다. 그 프레어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제가 알기에는 꿈에도 가르쳐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이제 막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는 걸 꿈에 보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도 안 믿고, 우리 장로님도 안 믿고, 우리 남편도 안 믿어요. 이래요.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나, 2000년 후에 곧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부터 똑같습니다. 똑같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 누가복음 2장 시몬과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그 주위에서 계속해서 그 저 템플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또 보고 있느냐? 사탄이 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사탄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아주 이를 갈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하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를 로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또 교회 와서 모든 행사를 다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깊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그러한 우리의 생활과 그러한 우리의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기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같이 연결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그냥 이게 완전히 커머셜 그대로 비즈니스데이, 할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도 이 말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이제는 할리데이가 됐어요. 뭐 해피 할리데이 말도 안 되는 해피 할리데이 예수는 다 빠지고 그리고 장사 잘 되면 해피 할리데이 네. 이거는 정말로 교회가 깨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것을 이걸 스크리밍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프로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똑같이 옛날 그 당시에 똑같이 같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똑같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꾸 사람 많고 건물 크게 짓고 그다음에 더 이 팽창해지고 그러면은 I'm very happy.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휴고 이것을 이제 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이런 곳으로 이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이루어지지만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다.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그냥 잘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된지 이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참 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이에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광야로 다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다 잊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가를 교육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세 자신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큰 영광의 모습을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텐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막 위에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그런 영광을 우리도 그런 사인을 보면은 내가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은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품고 안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주 무심하게 팽개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들을 알라고 할 생각도 안 오고 그리고 알아도 순종도 안 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책으로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 그러한 특권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땅에 남아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마지막 때 그 귀로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이제 그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미니스를 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데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 잘 데가 있고 허다못해 동물들도 그 구멍이 있고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곳이 없어요. 지금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곧 이제 있을 그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외로워요. 그것이 제가 매일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교통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겠다. 그 사람들을 확신을 시켜줘야겠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이제 반드가 돼서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비밀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같이 느끼시고 어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곧 머지않아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슬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축하를 해야 돼요.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탄절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같이 다른 교회가 같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미스테이크를 우리가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그 가장 이름 없었던 목동들에게 찾아왔던 천사들 그리고 가장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셨던 것을 알려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이제는 우리 앞에 이제는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가 이제 우리 벌써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사이어티, 그러한 지금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이제 짐승의 표 666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잠자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를 오히려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다가 깨울 때가 다 됐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이 이제는 곧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안나와 그리고 이제 그 시몬 선자 같은 그러한 그룹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무심하게 회당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바라고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갈급해하면서 목말라하면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 잘 알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무방비하게 그대로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wasting time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12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빨리빨리 이제 더 변화가 쉽게 더 빨리 오고 더 엄청나게 크게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영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 그 피지컬 이러한 그 비전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이렇게 줄로 매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결심을 그러한 하는 우리가 되길 꼭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보통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읽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해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를 보길 원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얼굴보다는 예수님의 얼굴 보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삶이 이제는 그 포인트가 그 디렉션이 그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동참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비밀과 그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임재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아미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이 하는 모든 그 사업 위에 또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